오늘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우리 공부하겠는데, 이 소열이 문답 79문서부터 81문까지 우선 제가 읽어드리고 10계명의 10번째 계명, 제10계명이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0문. 답이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이웃과 그의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제81문, 제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모든 불만과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좋지 않게 여기는 것과 이웃에게 속한 어떤 물건에 대한 모든 부당한 행동과 감정입니다. 예, 출애굽기 20장에 우리 10계명이 나오는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사람은 이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열렬한 바램, 열망. 이렇게 열렬한 바램이나 열망, 강한 이 욕구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욕망이 탐심이 아니다, 이 말이죠. 즉, 욕망 자체를 나쁘게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무엇을 욕망하는가에 따라서 오히려 좋은 것이 되고 또 죄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욕망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불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불교는 모든 욕망이 다 나쁜 것이죠. 그래서 그 무라는 상태에 간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욕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억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인간이 되지 말라 이런 말밖에 안 됩니다. 욕망을 갖는 것이 인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불교는 사실 억지예요. 모든 욕망에서 해방이 되는 것은 성경이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세상 도덕적에서, 도덕 수준에서 이해하지 말죠. 왜냐하면은 세상 도덕으로 제가 예를 들면 화를 내는 것, 또 질투하는 것, 이런 것도 화내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질투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도덕 수준, 불교 수준, 유교 수준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게 됩니다. 화를 내야 될 때는 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화낼 때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죄에 빠져 있어서 모자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화를 낼 때 죄질 가능성이 거의 100%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죠. 그런 거지, 그 화내는 자체가 죄면 하나님도 죄졌다 이렇게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질투하는 것이 죄면 하나님도 그러면 죄진 게 됩니다. 참 사랑에 질투가 없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참 사랑은 질투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질투를 안 하는 것은 감정이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욕망하는 그 바램, 열망 이런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열렬히 바라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열망하고 바래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탐심은 죄다 이 말이죠. 8계명과 연관이 됩니다. 8계명에서 도적질을 하지 말라.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이 소유한 것에 만족이 없어요. 그때가 뭐라 그러셨죠? 도둑질, 도적질 같은 거예요? 네. 저는 도둑질, 이렇게 참 더 편해요. 그래서, 그럼 또 그거 잘못 말하는 건가? 제가 하도 잘못 말하는 게 많아갖고. 예, 네, 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 만족이 없죠. 그래서 그 만족이 없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게 도둑질인데, 10계명이 주어지면서 이 10번째 계명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계명은 결국 마음에서부터 이 마음의 문제라 이 말이죠. 만족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요즘 지금 애들이나 어른이나 제일 문제가 뭐냐? 이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더 풍부해지고, 그 옛날 사회에 비해서, 진짜 50년 전만 이렇게 비교해도, 얼마나 더 풍부해졌고, 더 많은 걸 소유했는데, 근데 만족이 없어요. 오히려 그 옛날에 만족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것이 지금, 뭐 이런 그, 뭐야, 세상적인 것을 많이 소유했다고 주어지는 게 결코 아니죠. 어쨌든 이 만족이 없는데 애들도 그래요. 참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제일 이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참 세상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별거 아닌 거를 받아서 그 별거 아닌 거에 감사를 하고 이렇게 만족하고 요즘 애들은 웬만큼 줘갖고는 만족이 없어요. 왜 그렇게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뭐 진짜 엄청난 걸 줘도 헤? 뭐 정말 잘못 키우는 거죠. 정말 조그만 거에도 행복을 가질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게끔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이 만족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실 만족이 없다는 것을 기독교인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만족이 없다는 것, 특히 칼빈주의, 여러분과 제가 칼빈주의입니다. 뭐 칼빈주의 해갖고 뭐 칼빈주의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보다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마음에 불만이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오늘 여러분 위치에서 여러분 상황에서 있게 된 것이 다 누가 주장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사실 누구하고 결혼해서 어떤 잡을 얻게 되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고 다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만족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불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죠. 감히. 뭐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이러진 않지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모든 걸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믿는다고 해놓고 불만이 있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 불만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에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 즉 그 하나님 하시는 일에 만족이 없다 이 말은 또 좀 더 한 칸 더 나가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하시는 것이죠. 그죠?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하시면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좀 고쳐주고 싶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라는 것을 그따위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국 기도가 뭐가 돼버려요? 하나님 하신 일에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잘 해보세요, 지금. 그렇게도 기도가 사용될 수 있을 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주 못된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또 거룩한 또 그 뭐야 페인트를 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불만을 해도 거룩하게. 아, 솔직히 왜 만족이 없는 건가?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결국 그런 모든 그 이 불만족이 누구를 향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한테 대드는 겁니다. 이 남의 것을 탐내는 것, 남의 소유를 탐내는 것, 이게 대단한 그 뭐야 사람들의 모티베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정말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그 열심히 공부하는 계기가 어떻게 해서 계기가 된 거냐 했을 때 예? 정말 그 못 가진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한 걸로 해서 그걸 그래 나도 한번 가져보자 뭐 하는 이런 계기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남의 소유를 탐내는 것. 엄청난 감정과 생각과 에너지로 탐을 냅니다. 이것이 너무 지나쳐버리면 자기 삶의 중심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을 때까지 만족이 없습니다. 사실 또 얻고 나서도 또 만족이 없죠. 그러나 그 삶 전체가 그 탐심에 의해서 이 삶의 목적이나 중심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 뭐 아까 말했죠. 공부하는 일, 뭐 열심히 무슨 일을 하는 일, 뭐 하다못해 열심히 기도하고 하다못해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까지도 결국 그 탐심하는 거 얻어내려고. 그거 얻을 때까지. 만족이 없어요. 이것처럼 불쌍한 인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 가질까봐 걱정도 되고 그래서 모든 초점이 그것을 소유하는 것에 맞추어지는 지나칠 정도로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런 것은 좋은 열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기, 욕심, 이게 탐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즉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유혹을 받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는 뭐 저희 뭐 핑계를 댑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자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자기 욕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많이 본 구절이죠.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1계명이 뭐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즉 뭐 다른 말로 하면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열 번째 계명이 탐심하지 말랍니다. 왜 탐심이 우상숭배라 성경이 말하니까. 탐심하는 그것이 탐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도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절에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벌써 봤죠. 처음부터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자기 사랑. 선악과를 먹을 때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지라. 탐스럽기도 한.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담과 이브에게 뭘 안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나무에 있는 과일을 다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만. 그런데 인간은 초점이 어디로 가요? 그 자기가 못 갖는 거에 초점이 가 있어요. 많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이게 불만이거든요. 근데 정말 낙원이에요. 에덴 동산. 낙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조라는 것이 지금 뭐 해와 달을 만들고 뭐 동물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뭐 바다를 만들고 이게 다 누굴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창조 전체가 다 첫날부터 6일까지 그냥 전부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다 인간 쓰라고. 그리고 다스리라까지 해주셨는데 딱 하나. 선악과 먹지 말라. 여기에 모든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벌써 그 선악과 먹기 전부터 시작이 됐죠. 마음에. 네. 그 딱 하나 선악과 먹지 말라. 이것의 불만이란 말이에요. 그 불만이 참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아니 거룩하게 만들고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저도 답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탄도 정말 죄가 없는 그런 천사로 만들었는데 그 죄가 어떻게 생겼느냐. 아담이 지금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주 거룩한 사람인데 근데 왜 그런 불만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답이 없는데 어쨌든 역사를 보면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과 저 죄에 빠진 사람 상태에서는 이건 뭐 너무나 뚜렷하죠. 즉 내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위치를 탐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그 위치를 지금 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탐심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십계명이 이 열 번째 계명이 주어짐으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임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겉으로만 눈에 보이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열 번째 계명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참 힘듭니다. 그저 분간하기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십계명을 바리새인들, 즉 세상 수준에서 겉으로만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삽니다. 이 열 번째 계명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겉으로만 하나님 예배, 마음은 다른 곳에. 겉으로만 안식일 지킴, 마음은 다른 곳에. 겉으로만 부모 공경,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적질 안 하고, 거짓 증거 안 하고, 다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옛 언약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그 역사만으로 구원이 되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죠. 결국 구약에 있었던 사람도 옛 언약에 속한 사람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그의 마음에 지금 쓰셔서 즉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 받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신약에 와서야 완전하게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그러면 구원 받는 방법이 뭐 달랐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참 구원은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 그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그를 거듭나게 해야죠. 그리고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해야 돼요. 이 죄가 그래서 탐냄에서부터 다 시작된 것을 이해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지금 여기 죄가 아까 그 야고보서에도 분명히 나오죠. 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마음의 욕심서부터.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죠. 사망을 낳는다.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탐심, 욕심. 근데 그 욕심이 보통 뭐 세상 수준에서 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심하는 거죠. 뭐 얘가 너무 많죠. 근데 다윗 왕의 죄를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돼요? 밧세바를 탐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 탐심. 그 탐심으로 그는 7계명, 8계명, 6계명, 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다 범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 남편까지 죽이는 거. 간음했고 그 다음에 남의 아내를 도적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상숭배까지 한 것이죠. 왜? 탐심함으로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우리가 참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야 내가 1계명 뭐 몇 계명 몇 계명은 참 잘 못하겠는데 그래도 야 뭐 2계명 4계명 이 정도는 한 하나 범하면 성경은 다 범했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그래도 뭐 그렇잖아요. 7계명은 내가 언제 범했어? 범했죠. 왜? 7계명 8계명 다 범했죠.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도 마음에서 살인하면 죽인 거죠. 즉 마음에서 누굴 미워하면 살인했다. 간음도 마음에 어떤 여자나 남자를 우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품으면 마음에 가늠했다. 다 마음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뭐예요? 마음에서 지금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세상 수준, 즉 겉으로 드러나는 겉 세상에서는요. 지금 저 사람이 보는 여자마다 웅큼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보는 여자마다 웅큼한 생각을 하면서도 거룩한 척 나는 간음 한 번도 안 한 사람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세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옛 언약은 어떻게 이런 거를 지키는 것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세가 간음한 사람은 다 쳐 죽이라 했으면, 신약에 와서 이 마음에서부터 간음한 것까지도 다 다룰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가. 모세는 겉의 것밖에 못 다룹니다. 이 율법, 즉 세상법은, 즉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쓰지 않은 이 밖에 써 있는 이 법은 겉의 것밖에 못 다룹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와서 사르면, 내가 엉큼한 생각을 했으면 성령님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가만히 놔두는 사람은 그 이상한 겁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예 안 들어왔던지, 아니면 성령님이 낮잠을 주무시는 건데 그건 성경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와 있으면, 즉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이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또 이상한 생각했지? 아, 압니다. 아, 또 잘못했죠. 회개하게끔 이끌어 주심.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서워해야 되는 거는 지금 그런 죄들이 이렇게 나한테 깨달아지고 알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죄를 지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는 게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성령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성령님이 약속하신 거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뭐 며칠 뭐 몇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내버려 두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참 무시무시한 모습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결국에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끔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의 그 성령님의 역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모세는 그 속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모세의 그 세상 수준에서의 율법 수준은 바리새인이 거룩한 척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왜? 겉으로는 안 했잖아요. 겉으로는 사람 죽인 적이 없잖아요. 겉으로는 간음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도? 속은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 속은 지금 그냥 썩은 냄새가 나도 겉은 깨끗합니다. 이걸 해결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오히려 율법을 악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십계명, 그러나 결국 구약에서도 이 율법에서도 이렇게 탐심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주심으로써 결국은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 거였어요. 그죠? 구약에서도 이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다 걸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다 잘 나가다가 어디서 걸려요? 탐심하지 말라. 여기서 딱 걸려버려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세상은 탐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장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겉으로는 아주 뭐 대단히 착하고 대단히 거룩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령님은 부인하죠. 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저 안 믿는 저 우리 저 누구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요. 녹음이 되니까. 항상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안 믿으셨을 때. 지금은 믿으시는 분이 됐지만. 내가 니네들 기독교인보다 100배 낫다 이것들아. 근데 진짜로 100배 나아요. 죄가 없이도 사세요. 아니 저 법이 없어도. 진짜 뭐 남을 한번 뭐 사기를 쳤습니까? 뭐 아, 대단하죠. 경건의 모양이 있죠. 그러나 성령님은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기 죄를 인정 안 하는 거 이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자기는 뭐 남보다 착하다는 거 나는 그래도 이때까지 그런 죄도 안 짓고 어쩌고 뭐 자기 잘났다는 거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질 못하고 있으니까. 예, 그 안 믿는 분이 야 기독교인들 니네들보다 내가 훨씬 낫다 이거예요. 세상 수준에서는 그분 말이 맞아요. 그분이 훨씬 나아요. 그러나 하나님 수준에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겉에 경건의 모양은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아니 부족하지만 저희는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더 우스운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네들은 기껏 나쁜 짓 하고 죄 회개하면 다야? 야 참 그것처럼 참 좋은 게 어딨어 그치? 신나게 나쁜 짓 하고 죄 회개 야 나같이 아예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 아, 대단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착하게 살아 지옥 가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그러는데 지는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착하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마음을 몰라요. 이게 어느 정도로 썩어 있는 건지를 모른다니까요. 겉으로, 즉 철저하게 구약이에요. 그죠? 겉으로 고소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경찰로 얘기하면 겉으로는 잡아갈 내용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 착한 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바리새인이 뭐에 걸리겠어요? 겉으로. 겉으로 뭘 잘못했어요, 바리새인이?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바리새인이 뭐예요? 성경 공부 빠져야 안 빠져요? 예배 빠져야 안 빠져요? 금식 일주일에 몇 번요? 바리새인이 뭘 잘못했어요, 겉으로? 기도시켜봐야 기가 막히게 해. 착한 일? 얼마나 해?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고소할 내용이 없어요. 이걸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십계명을 공부하고 결론이 뭐라고요? 나는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십계명 공부하고 결론이 그럼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네. 심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서 구원된 천국 시민입니다. 예수님과 천국을 영원한 유업으로 소유한 자들, 즉 다른 말로 하면 만족이 없을 수 없는 자들, 탐심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만족하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자꾸 이제 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될까봐 좀 겁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족이 있는 사람이 탐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만족이 아니죠. 왜 기독교인이 탐심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냐? 예수님과 천국으로 만족한다면 아닙니다. 만족하는 사람은 탐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탐심은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만족이 없다는 건 결국 하나님께 불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하세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된 것이냐.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 지금 뭘 소유한 것이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억만불이 있다. 억만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안 주신 거 보니까 나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나한테 필요한 거였으면 주셨을 텐데. 억만불이 있는 사람이 세상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1불짜리를 땅에서 주셨어. 그러면 그게 몰라 세상은 욕심낼 것 같아 그래도. 억만불이 있어도 야 저 1불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이게 세상 예는 들질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갖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아니 억만불이 있으면서 그 1불에 대한 욕심이 왜 생기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가지신 분이에요? 어떻게 믿고 사세요? 뭘 소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천국.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유업으로 소유하고 계세요. 천국과 하나님을 유업으로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자존심을 가지고 뭔가 모자라는 듯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 뭔가 하나님이 덜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만족을 못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만으로는 만족을 못해.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되면 이것처럼 비극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진짜 비극이죠.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시란 말입니다. 즉, 퀘션이 이거예요. 결국 탐심하지 말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뭐야 옛날에 저 제가 그 유행가 중에 뭐 저푸른 초원이에 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하는데 그게 뭐예요? 초가집이라도 결혼하기 전에는 이 남자들이 거짓말을 잘해요. 초가집이라도 당신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죠? 만족이에요, 만족.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게 이제 만족이 안 되나 봐요. 유행가에도 나오는 가사 같이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냐. 그 만족이 안 되면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더욱더욱 이 예수님과 천국을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왜? 세상을 바라보면 100% 욕심이 생깁니다. 테레비를 보시면 좋은 차가 나와. 그러면 1초 동안이라도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아이,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 선전은. 갖고 싶게 만들라고. 그 갖고 싶은 이게 탐심 아니에요. 이게 욕심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면 항상 모자라요. 그래서 아무리 부자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세상 수준에서 부자 된 사람 치고 만족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니, 그 정도, 우리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정도 벌으면 왜 직장을 계속 나가요? 금방 위타야 갖고 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더 벌어야 돼. 만족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요. 아유, 나는 만족할 것 같아요. 아예 나는 한 100만 불만 있으면 나는 아유,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이 100만 불 주면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됩니다. 처음에 조금은 되겠죠. 며칠은. 그러나 이제 또 다른 꿍꿍이 생각이 납니다. 이걸 가지고 또 뭐 어떻게 해볼까. 이제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주실 때 만족이 없는 사람은 많이 주셔도 만족이 없습니다. 정말 만족하고 사세요. 제가 볼 때는 다 괜찮아요. 결국 어떻게 끝나는지 아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간절히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위에서 만족이 있으면 그 문제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도 줬는데 뭘 안 주겠느냐. 근데 안 주세요. 왜? 우리한테 나쁘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나의 상황, 내게 주어진 이것이 최고입니다. 나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 더 최고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최고라는 게 세상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데의 최고. 즉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목적인데 그 일을 위해서 이게 최고란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불만이 있으면 문제가 큽니다. 우리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서운하게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서운함이 있습니까? 탐심하지 말라. 그 서운함이 탐심으로 변합니다. 아니, 그 자체가 탐심입니다, 이제. 즉, 다 주실, 아들도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느냐. 그런데 안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안 주심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네? 돈이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 뚜렷한 거 아니에요? 뭘 안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주신다는 것은 이해를 하게 되죠. 아, 그게 나한테 소유가 되면 결국 나한테 좋은 게 아니구나. 아, 이 정도는 믿어야 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 항상 불만입니다. 항상 모자랍니다. 바로 아담과 이브의 모습이에요. 다 줬는데도 모자라요. 다 줬는데도 불만이에요.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주심이 뭘 주셨어요? 천국과 자기 자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즉 천국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이제 불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 100% 불만입니다. 네? 겉으로 불만 아닌 척해도 속에는 불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불만이 말로 표현이 안 되고 행동으로 표현이 안 돼도 있단 말이에요, 불만이.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부족한 게 없죠.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벌써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족을 가지려면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천국을 보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천국 현실을 보는 겁니다. 세상에서 고난, 그 세상에서 모자람, 오히려 이런 것들을 그 거룩한 예수님 삶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천국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항상 만족하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면 저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적어도 입을 것과 먹을 것은 있어요. 그러면 저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족한 줄로 알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부활이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5절 저에게 이르시되 삼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리고 12장 16절부터 무슨 말씀이 나와요? 한 부자가 잔뜩 쌓아놓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날로 죽어요. 그래서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한테는 가난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쭉 읽어보면은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발을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가.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구하라 이 말이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계속 뒤에 말하는 게 뭐예요? 천국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지 잘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즉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고 나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 즉 뭐예요? 나의 만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여러분과 제가 가져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1절 지금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쓴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감옥에 있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 이 구절같이 잘못 사용되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비즈니스 가면 다 붙어 있어요. 이런 그렇게 써인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입니까? 지금 내가 지금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그렇게 못 사는데도 처할 줄 아는 그거를 말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갖다 어디다가 써먹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한심해요 하여튼. 그런 구절을 써먹는 사람들이 진짜 해야 하는 거는 이제 가난해도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죠. 맞아요.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아니 감옥소에 앉아갖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대신.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여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다. 오히려 내가 지금 궁핍함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지금 궁핍하니까 달라는 게 아니라 나는 모든 게 풍부하단 말이에요. 부족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니네들이 나한테 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분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주는 것을 그들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부족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똑바로 이해를 하시는 말이죠. 그 교인들에게 도움이 돼서 그런 선물을 받습니다. 부족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풍부하단 말이에요. 모든 게. 감옥에 있지만 모자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만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저한테 이 소망을 주는 말씀이 뭐냐. 여기에 보면은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즉 여러분과 저도 배워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배운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으로 만족.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즉 여러분의 만족이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족이 없다면 무엇이 주어지면 만족하시렵니까? 여러분은 지금 뭘 생각하고 계시냐 이 말이죠. 뭐가 어떻게 되면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냐고요. 지금 만족이 없다면 무슨 환경이 바뀌면 만족하시렵니까? 착각입니다. 지금 예수님만으로 만족이 안 되면 무슨 환경이 바뀌어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 왜?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처음에 이런 말씀들이 참 좋았어요. 다 가져도 하나도 없는 것 같지. 하나도 없어도 다 가진 것 같지. 이제 고린도서 배우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말 좀 많이 하시는데, 다 가져도 하나도 없이. 하나도 없어도 다 가져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시간이 좀 빨리빨리 가는데 좀 그래도 끝을 내봐야지 이것도 다음 주에 또 계속 하긴 좀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지금 탐심인데 탐심을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욕심 아닙니까? 그 육체의 욕심을 이기려면 성경이 답을 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 여러분은 또 저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 현실을 믿고 이제 그 현실을 증거하며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즉 여러분과 제가 이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만족도 없고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항상 부족함만 느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탐심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거예요?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탐심이 없는 삶을 우리 대신 살아주신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된다고 하셨어요.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사람들한테는 참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믿음 믿기는 가서 해야지. 해갖고 되지 않습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수준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래. 노력하자. 믿는 사람도 그러면 노력하는 거를 뭐 하지 말라 지금 이런 말이 아니라 노력하셔야죠. 그러나 그 노력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으셔야 된다니까. 그 노력도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니까. 골로새서 2장 한 구절만 보고 끝을 내죠.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이 누구 안이에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세요? 안 거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예수님 안에.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어떻게 돼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럼 하나님의 전체적인 충만이 여러분한테도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다니까. 믿으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 충만을 알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 안에서의 만족. 그러니까 이 만족도, 이 충만도, 이게 결론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충만, 이 만족도 먼저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충만이 주어진 사람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만족이 주어졌다니까요. 즉 예수님과 천국이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참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믿지 않고는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더 쉽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안 맥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믿으라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믿지를 않아서 문제가 있는 거지 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믿는 거는 다 해놓은 것 같이 들 생각하고 사나 봐요. 믿는 것쯤이야 내가 지금. 교회가 몇 년인데 믿는 것쯤이야 확실하죠 그죠? 모든 문제는 안 믿는 거가 문제란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가 좋아하는 시편인데 근데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정말 부족함이 없냐고요. 아니면 그냥 또 좋은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우리 고백이냐.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은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이 얘기입니다. 만족하시냐고요. 이 질문의 대답이 예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만족을 하면요. 교회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 그래서 제가 교회가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뭐로 채점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기쁜가? 만족이 있는가? 그거예요. 사실 뭐 이거 뭐 달달 외우고 뭐 예? 무슨 벌카푸니 어쩌느니 이름 잔머리 이름들을 대고 해도 그걸 다 외우고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만족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결국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십계명을 끝내면서 결국 이 십계명도 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 말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만족해야 될 이유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천국으로 만족을 못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여 저희들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만족과 충만 허락하셔서 그 만족이, 그 기쁨이 잘 증거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애천장로교회는 만족으로 꽉 차있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